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그들의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어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는 저급한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의 저급한 종교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훔친 것을 자신의 장막으로 들고 가서 장막 밑바닥 땅을 파고 그 속에 깊이 감춘 뒤에 그 위를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결코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깊이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감춘 그 행위를 헬라말 노스피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행위를 성경은 역시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땅속 깊은 곳에 훔친 것을 감추듯이 아나니아 또한 얼마를 아무도 모르게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워낙 깊이 감추어 두었기에 사람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시리라고 아나니아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은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성령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에게는 별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처럼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은 아나니아 그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짓으로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님을 본문 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아나니아를 꾸짖으므로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이 아나니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맡긴 것이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아나니아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자는 사탄을 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사탄이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아무나 공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광야에서 당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제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은 그에게는 범접조차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사탄에게 욕망이 가장 좋은 먹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사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인간은 예외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 사탄을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그를 꾸짖었던 이유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던 것은 욕망에 눈이 먼 아나니아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찬 인간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이고 자신이 불러들인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노략질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7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여가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알지 못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욕망에 눈먼 인간은 그 생명이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한다는 결코 몰라서는 안 될 진리였습니다. 본문 2절은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을 때 아내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몰라도 좋을 것에 대해서는 해박한 반면에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몰랐던 삽비라 역시도 사탄의 노략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전부인지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은 삽비라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기회였습니다. 아간이 훔치지 말아야 할 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에서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족장들이 모여서 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역시 아간이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모여서 또다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예외 없이 아간이 속해 있는 삽디 가문이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의 이름을 지목하여 저자가 범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게 하신 것 자체가 아간에게는 생명의 기회였습니다. 아간의 관점에서 보면 제비 뽑기가 계속될수록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자기 가문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비 뽑기의 결과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제비 뽑기를 한 뒤에 결국 자기 자신이 걸려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워낙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기에 설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걸려들리라고는 상상치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간도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간 역시 그의 욕심으로 스스로 불러들인 사탄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고 만 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간이 죽은 장소를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아코르는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노략질을 당하는 인생은 결코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삽비라는 아간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이냐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삽비라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로 대신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그녀 역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거짓말하는 삽비라의 심정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기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던 아간의 심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마지막 기회를 의미 없이 내던져버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삽피라 역시도 자신이 스스로 불러들인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노략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쇠의 녹과 같다고 했습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 자체를 갉아먹듯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욕망이 인간을 송두리째 잡아먹어버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 인간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불러들인 사탄에 의해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생명마저 노략질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야말로 자기 욕망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현대인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더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내린 결론 중의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함께 꾀하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신포네오는 가치를 뜻하는 전치사 신과 소리를 지른다는 동사 포네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그 의미는 함께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즉,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 일치된 합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의 선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문장만을 놓고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얼마를 감추고 아내 삽비라는 뒤늦게 그 사실을 피동적으로 안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말 알더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시네이돈 역시 가치를 뜻하는 전치사 신과 보다 알다는 의미의 동사 에이도가 합쳐진 합성어로 함께 본다,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동사가 원문에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본문은 어느 누구의 주도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게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생명의 노략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 혼자서는 바꾸어 말해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남자를 돕는 것은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자기 인생의 완성을 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 아내 삽비라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르게 도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삽비라는 악을 행하는 남편에게 악으로 도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처음부터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귀한 생명을 사탄에게 허망하게 노략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세 가지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 이미 결혼한 분들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지금 대체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리 쫓기를 함께 꾀하지 않는 한 그토록 아무리 학식과 교양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사탄의 노략질 속에서 불의와 거짓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그릇된 삶을 서슴없이 추구하는 남자들의 곁에는 늘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단지 자기 욕망으로만 남편을 돕는 그릇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분명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앞둔 미혼자라면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의 가장 큰 조건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진리를 깨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여기는 외형적인 것만을 가장 큰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만큼 그 당사자들은 더 쉽게 사탄의 노략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조건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충족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은 상대적인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허가해 준 사행성 게임장과 상품권으로 최근에 온 나라가 오랫도록 시끄러웠습니다.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했거나 가정이 파탄했거나 회복불능의 중독 증세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을 개발하고 허가해주고 운영해준 그들은 결과적으로 함께 꾀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인생을 망가뜨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행성 게임의 문제뿐인 것은 아닙니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던지기를 함께 꾀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일터는 언제든지 사람 해치기를 함께 꾀하는 범죄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불량식품, 불량상품, 유해식품과 유해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믿을 것이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향락업소와 퇴폐업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분들은 결국 온 지혜를 다해서 사람의 생명 해치기를 함께 꾀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 자신들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지 않고서는 감히 남의 생명을 해쳐서 돈을 벌 상상인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한 장소에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두 번 다 교인들이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무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무덤 속의 시체는 이내 썩어져 없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이름 하나냐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우리말 아나니아로 번역된 아나니아스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나니아란 그 이름이 보통 명사가 되어 거짓말쟁이의 상징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아나니아, 즉 영어로 Ananias를 찾으면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서슴없이 속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원한 거짓말쟁이의 표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개인에게 그보다 더 굴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는 면책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한 몸을 이루었던 삽비라 역시 똑같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같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거짓말쟁이가 나란히 누워있는 그들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대체 무엇입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자들은 일평생 그 생명이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하다가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곳 양화진 언덕에도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지켜야 할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입니다. 왜 우리가 귀한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저 무덤들을 지켜야 합니까? 저 무덤의 주인공들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던지기를 함께 꾀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거나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던지기를 함께 꾀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존귀케 하신다는 주님의 메시지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장사 지내줄 것입니다. 매장으로 우리의 무덤이 남겨지든 혹은 화장해서 아예 우리의 무덤 자체가 존재하지 않든 우리의 죽음 자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의 메시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죽음은 어떤 메시지로 이 땅에 남게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 지금 우리 각자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교회에서 신실한 교우들과 생명의 빛을 던지기를 함께 꾀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비록 우리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 자체를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양화진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욕망에 눈먼 욕망의 노예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이고 자신이 불러들인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는 어리석은 아나니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자기 생을 허망하게 갉아먹은 미련한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설령 왕릉 같은 무덤을 조성해준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치욕의 상징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쫓기를 함께 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모든 동료들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함께 꾀하는 생명의 진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더불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던지기를 함께 꾀하는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무덤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죽음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양화진으로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